우리 이 시간 자리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자기 처지와는 무관하게 자아 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감시에 의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의 자리를 남겨둔 채 살았습니다. 요셉이 관원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말을 거는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섬김과 환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외로이 사투를 벌이다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주님의 한숨을 떠올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자리에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하나의 가사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는 그런 행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다 같이 박수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퍼포먼스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우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한번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한번 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리바다 덮은 같이,
무리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의 영광.
주관자이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나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아, 주님,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나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주의 이름 높여부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날에 우리로 행신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더욱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신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우성균 목사님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하사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그 어둠을 허무시며 기뻐할 일에 놓인 자들은 그 사랑을 더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꾼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연락 받으셨을 텐데 이쪽에 복도 쪽에 끝으로 가시면 주방이 있고 그 옆에 주일학교, 옛날에 구주일학교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새가족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요. 새가족분들 식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같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고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새가족 모임에 오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셨어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행신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와 내용, 스피릿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에 오시면 좋겠고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 다시 듣고 싶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한 시간 정도 모임 같이 하고 다가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광고를 지난주에 아주 파워풀하게 들었죠.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광고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으로 5월 15일 날 영산 수련회에서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대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가시고, 만약에 차량으로 또 운전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와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교회 오셔서 예, 버스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신혼부부 사랑방이 있어요. 신혼부부 사랑방 어저께도 세미나를 했거든요. 부부관계 훈련, 성경적 가정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또 같이 세미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녁에 데크에서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 우리 신혼부부 사랑방에서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자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바자회를 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나 선교지에 이 좀 필요한 바자회 비용을, 선교비를, 구제비를 좀 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해서 저희가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또 열악한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목표로 우리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이후에는 나가서 식사를 사드시지 마시고 바자회에서 식사를 사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영상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차례 또 광고 드리고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어떤 물건 가지고 오면 되는지 어떻게 참여하면 되시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산악방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의견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우리 신혼부부 산악방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쉬는 날이에요. 목요일 그리고 16, 17, 금, 토 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 2024년 행신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뭐 여행이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으실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이 날짜로 수련회를 딱 정해놓으시고 다 갖춰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 때도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별로는 이렇게 좀 교제권이 됐는데 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한 교인인데 서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수련회 가갖고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다 오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이번에는 강사도 외부에서 좀 초빙을 하려고 해요. 초청을 해서 말씀 듣고 또 좋은 강의들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앞으로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교우동정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최규조 집사님, 김순정 집사님, 차녀, 최세림 자매가 박영웅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1부에 오셔갖고 소개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5월 4일날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좀 간절한 광고인데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질병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 특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알고는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또 질병 가운데 혹 수술을 하고 또 시술을 하고 치유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과 삶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구해 주시고 매일 두 손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10분 전 캠페인 잘 지켜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10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다음 주에는 10분 전에 꼭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해주세요. 아멘. 10분 전에 오늘 오신 분들만 아멘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10분 전 캠페인 지켜주시고 종이컵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텀블러 가지고 오시고요. 분리수거 캠페인 동참해주세요. 잘 버려주셔야 정리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어전도 사랑방이 뒷정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본문 함께 보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40장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3절 내용을 숙지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복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합당한 찬양을 받으실 때 경배를 받으실 때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서 고침을 받으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성도의 삶도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매님 한 분,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소개를 제가 못 드렸어요. 손금숙 자매님. 네, 손금숙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신데, 예, 자매님하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잠깐 같이 일어나시면 두 분 같이 얼굴 보고 박수하고, 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이어전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전도 집사님들께서 조금 예배 이후에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에요.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는 물론 중고등학교 권장도서까지 되었던 책입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허무맹랑하다 못해 일본에서는 사이비 과학, 사이비 종교로 취급될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물, 좋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얼음 앞에서 좋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 얼음 결정이 어떻게 맺힙니까? 예쁘게. 예쁘게. 그리고 얼음에다가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럼 얼음 결정이 어떻게 맺혀요? 밉게. 못나게 맺힌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비과학적이죠. 예쁜 결정과 미운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얼음 결정이 예쁘고 어떤 얼음 결정이 미운 거예요?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자인 이 에모토 마사루는요, 요코하마 시립대학 물리학부, 문리학부,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과 출신. 그럼에도 국내 도서관에는 이 책이 아직 과학 탭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른 책들도 저술을 했는데 전부 일본의 국가주의나 오컬트 같이 요상한 내용들입니다. 10세기에 건립된 헤이타테 신궁, 일본의 큰 신궁이 있는데 그 신궁이 1만 5천 년 전에 건립됐다느니 일본인이 이 전 세계 5색 인종 중에 중심과 뿌리가 되는 인종이니 뭐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펼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사실은 물은 답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14년도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2014년도에 폐렴으로 죽어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그 당시에 물 한 잔을 떠서 그 물에다가 칭찬과 좋은 말을 쏟아붓고 마시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서 어젯밤에도 이불킥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에 솔깃할까요? 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매우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이며 특별히 자기 자신의 질병과 고난 앞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혹시 내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픈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겠죠. 물 한 잔으로 내 삶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셉과 함께 갇힌 두 관원장을 기억하시죠? 이 두 관원장. 여러분, 이들의 직위는요, 단지 음식 맛을 보고 독이 들었나 아닌가 상했나 이거 보는 기미상궁 역할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들은 미니스터, 장관들이에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최측근 귀족으로서 국가의 중대사,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사소한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옆에서 가까이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서기관 내지는 비서실장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꿈 한번 잘못 꾸고 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들의 앞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운명에 민감했을 거예요. 허나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후에 바로 왕도 어때요? 흉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서 해몽가들을 불렀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자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라의 최고위 장관들도, 심지어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면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더하죠. 요셉은 이 두 관원이나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앞에서 꿈을 꿨습니다. 한참 전에 꿈을 꿨어요.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요셉이지만 정작 자기 꿈의 뜻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꿈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만 믿을 뿐 요셉은 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이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요셉은 믿음이 참 좋구나, 성향이 근심 걱정보다는 태평한 성격이구나, 뭐 복잡하고 심각한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꿈 해석의 주권, 곧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요셉은 믿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본 적,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덕본 적이 없습니다. 늘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의 원한과 적대감을 유발하고 결정적으로는 저주받을 꿈을 꾸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하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생긴 모양새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예수만 믿었다면 지금보다 잘, 예수만 안 믿었다면 지금보다 잘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마음속에 한번 손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200명이 손 드셨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권세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 그리고 형들, 그리고 팔려갔던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 이제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최악인 상황, 감옥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감옥 갔다 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빨간 줄. 빨간 줄이 싹 가면 어떻게 돼요? 취직됩니까? 안 돼요.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쉽습니까? 안 해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생이 불리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아예 기약이 없이 감옥에서 죽을 운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에 노예가 강간 미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목숨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만큼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어떻게 살펴봤나요? 두 관원장에게 요셉은 섬김의 말을 했구나, 환대의 말을 했구나, 어떻게 자기 처지가 이 정도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잊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오늘을 살펴볼 겁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온 세상이 자신을 배반하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셉의 말이 귀한 거예요. 어둡고 어두운 암흑 속에 촛불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요셉의 태도와 말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오롯한 요셉의 고백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유대인들 말고요, 멀리 포로로 갔던, 멀리 떠나야만 했던, 노예살이해야만 했던, 옥에 갇힌 것 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요셉의 고백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전부 타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 이야기에 쓰인 이 모티브들이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고, 또 단어까지도 완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서의 저자들은 창세기를 알고 읽었고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비현실적인 인물,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반대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악조건과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세상의 밑바닥까지 가봤고 자기 주변의 모든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청하소서,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리이다. 자기 꿈도 모르는 요셉이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너나 잘해. 뭘 어디 가서 오지랖이야. 너나 잘하지 누굴 도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고 성도의 표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롯한 귀한 빛나는 신앙 고백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요셉의 이 믿음의 비결이 자기 마음 그리고 감정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차라리 그냥 나를 믿겠다. 나는 나교를 믿어. 나교. 내 마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믿어. 과연 그런가요? 우리의 내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신뢰할 만합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은 답을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팝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인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몰라도 노래가 나오면 압니다. 그녀의 노래, 21세에 그녀가 썼던 곡이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 이 노래는요, 모든 나라에서 순위 차트를 휩쓸었어요. 영어권 나라들에서는 거의 탑을 다 찍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안을 들여다봐라.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면 된다. 그걸 따라가. 이런 내용이에요. 음악 평론가,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온통 칭찬일색, 환상적이다, 감동적이다라고 호평했어요. 특히 내면의 답이 있다라는 구호에 모두 다 신이 났습니다. 맞아, 그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의 소리, 나의 마음의 목소리, 내 감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나쁜 교육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요. 그 책 나쁜 교육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인지 왜곡, 우리 인지가 왜곡되는 아홉 가지를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소리, 감정만 따라가면 일어나는 인지 왜곡 아홉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이 몇 개십니까? 열 개잖아요. 손 꼽으면서 한번 나는 몇 개 해당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다 해보시고 졸리신 분들은 손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추론. 실제를 감정에 이끌려서 해석하는 경향.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 추론 하나 해보시고요. 두 번째, 2번, 파국적 사고. 뭐냐면 어떤 일을 최악의 결과만 예상하는 거예요, 항상. 아, 이거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런가요, 보통? 파국적 사고. 세 번째, 지나친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 네 번째, 이분법.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러실 텐데 뭐 아니면 도로 보는 거. 그죠? 다섯 번째, 진짜 이거 많이 합니다. 독심술.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의 생각을 다 안다고 단정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이건 다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심술? 여러분 독심술사잖아요 다. 6번, 낙인. 이것도 다 접어야 돼.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요소를 전체인 양 규정하는 것.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7번, 부정편향. 부정적인 면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는 것. 8번, 긍정축소. 자신과 타인의 긍정행위를 사소하게 평가하는 것. 9번, 이건 다 접어야 됩니다. 접으세요, 지금. 책임전가. 타인을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으로 보고 타인 탓을 하며 스스로 변화될 책임을 거부하는 것. 자, 이 아홉 가지 중에서 나는 다섯 가지 이상 해당된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분들은 이따 저랑 다시 상담을 좀. 다섯 가지 이상 된다고요? 심각한데?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고요? 그 답을, 내 내면의 답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어라. 염려해라.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에게는 책임이 없어. 전부 저 사람 탓이야. 가족 탓이야. 너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일을, 트라우마를 겪게 한 그 사람 탓이야.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음과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로 마음과 감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가족, 친지, 동료들에 대한 그들과 나의 관계에 대한 모든 해석을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 두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가지고 자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석, 주변 사람들의 조언,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담긴 어떤 말들을 못 들어요. 자기에게 주는 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시면서 여기 서로 부부이신 분들 특히 50대 중반 넘어가신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 당사자보다 더 잘 아는 듯이 행동해. 아유 그 인간 진짜 이런 거 안 봐도 비디오에 어떻게 했을지 들어가자마자 양말 뒤집어 놨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뭐든지 이 남자에 대해서 또는 여자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확신, 모든 데이터를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딱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책으로, 유튜브로 가서 나 자신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그 타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인지 왜곡을 시도해요. 아, 이 인간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유튜브 하나 보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어요. 모든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새 뭐가 됩니까?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판단한 게 맞아. 여러분, 이렇게 인지 왜곡이 돼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파멸하고 맙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요, 재밌게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건 심리치료에 있어서 이미 전 세계에서 일반화가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우울, 불안, 신경증, 강박, 분노, 관계불화, 스트레스 등등 모든 것들과 싸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치료법. 그러면 이 인지행동치료가 뭐냐?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너의 내면에서 찾은 답에 정반대.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라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게 치료래요. 이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감정에 늘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마음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저명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맞는 말에 우리는 신앙을 덧붙여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보다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높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 내 인생을 다루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전능자가 있다는 믿음.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다시 볼 때 그것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한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두 관원장들의 꿈을 담대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거기서 꽃이 납니다. 그리고 포도가 막 주렁주렁 익어요. 그러자 이 포도를 따갖고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짭니다. 쫙. 그리고 그 잔을 바로에게 올려요.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은 이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3일. 곧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래 하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 다시 술잔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해석이 좋으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와서 내 꿈은 뭐냐면 얘기를 해요.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각종 구운 빵과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요, 이집트가 빵을 굽고 과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과자가 56가지인가 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셰프예요. 그러니까 빵 굽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파티쉐. 어우, 고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파티쉐인 거예요. 파티쉐. 파티쉐면서 비서실장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빵을, 그 과자를 누가? 전부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해석입니까? 3일 안에 당신 바로 앞에 나갈 것인데 당신 몸이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 살을 쪼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매달려 처형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굉장히 대담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나이가 지긋한 장관 미결수들에게 요 어린 요셉이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왜곡도 없이 끔찍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 요셉의 용기를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미결수들이기 때문에 혹시 요셉의 해석이 틀리거나 하면 누가 목이 매달릴 상황이에요? 요셉이 목 매달릴 상황이에요. 또 어쩌면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떡 굽는 관원이 너무 화가 나갖고 길길이 뛰면서 노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 말이야, 어? 술 맡은 관원은 꿈은 좋게 해석해주고 내 거는, 아니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일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을 설교하는 일은 즐거워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을 설교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것은 반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위로와 평안과 격려의 설교는 즐거워하면서 은혜받아. 근데 권면과 훈련과 심판과 성숙을 권면하는 메시지는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자신 있고 아 그건 내가 마음에 동의가 돼 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멘합니다 하는 거예요. 섬김과 심판과 권면과 훈련과 성장을 종용하는 까실까실하고 듣기 싫은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동원해서 더욱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두 관원장의 꿈에서요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이 두 사람 모두의 꿈의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흘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때 머리를 들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세요. 이 머리를 들다는 구약 성경에 네 번이 나오는데 네 번 다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 지금 술 맡은 관원 머리를 드는 거, 떡 맡은 관원 머리를 드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자, 1번 머리를 들다는 머리 술을 세다, 개수하다라는 의미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술을 개수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럼 1번 일단 아니란 얘기네요. 민수기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1번. 자, 2번. 굴복하지 않고 당당해라. 이런 표현으로 머리를 들다. 사사기에서 어때요? 적들 앞에서 너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당당하게 싸워라.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3번. 3번 중요합니다. 사면하다. 풀어주다. 원복시키다. 너무 쉽다. 퀴즈가. 그쵸? 뭐 뻔한 얘기를 하네. 이런 의미고요. 4번. 4번은 머리를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들다가 처형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머리를 들다는 어떤 뜻? 몇 번? 2번 누구예요? 2번. 3번이에요. 3번. 사면에서 복지시켜준다. 그죠? 떡 관원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불러내서 처형한다. 머리를 매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의미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을까요? 저자는 왜 똑같은 표현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쓰고 있을까요? 뭘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꿈 해석이 이 이집트에서 꿈 해석하고 해몽하고 이런 학문이 발달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모른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믿으십니까?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 앞에 신실하십시오. 요셉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저자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의 문학 장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셉 운명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4절, 15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제가 이 노래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저는 이 노래를 아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잊지 마세요를 인터넷 구글창에 쳤더니 이 노래가 뜨길래 한번 해본 거예요. 전영록 씨가 작곡하고 김희애 씨가 불렀습니까?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별거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사정 좀 얘기해달라 탄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심 신청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 그죠? 참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요셉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내려주신 동아줄이 아닐까 이 사람?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게 확실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 기회는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거야 라고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의 호소가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사용되느냐? 잘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옥에. 이때 옥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단어로 창세기 37장 24절에서 쓰였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구덩이가 바로 옥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에 옥이 아니라 구덩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 거기서도 구덩이에 처박힐 일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구덩이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 나는 11년 동안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있다는 트라우마. 여러분, 요셉은요, 실컷 지금 두 관원의 꿈을 멋지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지금 뭐예요? 기껏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맞이하는 슬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다른 사람 인생을 왈가왈부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상처와 트라우마밖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이 트라우마 속에서 자신을 건져줄 손길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세상에서 힘 깨나 쓰는 인물, 나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인물, 그에게 기대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가서 내 얘기 좀 잘해 주세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청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술 맡은 관원처럼 여기서 해방들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절대로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요셉아 고마워라고 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원장에게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못하고와 그를 잊었더라.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동어 반복. 똑같은 말에 두 번 반복, 강조. 요셉을 잊고 또 잊었다, 완전히 잊었다. 성경은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는 이제 어쩌면 진정으로 완고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망을 맛봤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년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모릅니다. 요셉은 2년이 20년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요셉이 설쳤겠죠. 바로가 술을 자주 마셨으면 좋겠다. 술관원이 가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늘인가? 오늘인가? 밖에서, 감옥 문 밖에서 막 사람들이 어수선해, 막 웅성웅성웅성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술관원장 왔나? 아니면 바로가 명을 내려갖고 칙령이 내려져갖고 지금 나 풀어주라고 왔나? 특사가 왔나? 감옥 문 밖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덜컥. 이걸 2년 반복한 거예요. 희망 고문.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실망과 절망과 또 절망. 인간의 형체도 보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 절망감이 그를 완전히 뒤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은 결론적으로 매우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구약성경과 고대 근동학을 전공한 연구가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교수가 쓴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 주변 국가들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게 몇 살? 30세. 요셉 지금 몇 살? 28.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마침 바로는 흉흉한 꿈을 꾸어야 되고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나야 하고 그때 마침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야 하며 그때 마침 바로의 꿈을 온전히 해석해서 합당한 나이에 총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애굽 전역과 야곱의 가족 전부를 몰살시킬 흉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기획력이나 인간의 조직력과 추진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요. 물론 절박했던 요셉의 청을 술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린 이 사실이 요셉을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감옥 생활은 점점 더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2년 동안의 이 지옥을 요셉이 지옥을 경험하는 바람에 애굽과 야곱 가족들은 흉년이라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지 않고 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어갖고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뭐가 됐을까요? 애굽 평민이 되었거나, 그죠? 애굽 평민. 아니면 어때? 마음의 트라우마 아직 있으니까. 치유 안 됐잖아.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갖고 형들한테 복수를 하거나, 아 요셉은 그럴 리가 없어. 성품이 좋으니까 형들하고 화해했겠지. 좋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더라.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전부 다 몰살당했더라. 창세기는 4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위대한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까맣게 잊혀지는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 손을 쓸 수 없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 같고 이 지구에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고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넣고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의 몸에 가시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안질, 간질이라고 하는데 설교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바울은 강단에 서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쓰러지니까. 전도하다가 광장에서 갑자기 개고픔 물고 쓰러지는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바울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제 사역을 가로막는 이 가시만 고쳐주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소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요 종료된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했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이 내용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즉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힘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더 놀라운 것은 후반부죠. 바울은 자기 힘의 한계에 도달한 것들,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이에요. 막 자랑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머물다라는 것은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 산다는 뜻이에요. 곧 장막을 치다. 태버너클, 장막을 치다. 이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쉐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의 원뜻,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랑 관련이 되느냐? 우리의 약함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의 종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 놀랍게도 우리의 무능력이 고백될 때 완전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가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람에게 절망해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 힘이 완전히 종료됐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으십니까? 앞에 인지행동 치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인지행동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시편 42편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내 영혼아 친절하라, 내 영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신뢰해라 저한테 외쳤다고 했잖아요. 이거 시편 기자의 인지행동 치료를 따라한 거예요. 이 레퍼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밤낮으로 웁니다. 낙심합니다. 거친 파도가 자기를 다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막 쓸려가는 것 같아 원수의 압박 앞에 서 있는 심정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라고. 그 극도의 불안과 염려가 자기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아요. 그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맞습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나를 잊어도, 자식은 나를 잊어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결론과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주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손잡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어도 서운해 마세요. 그걸 굳이 따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막을 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쉐카이나의 하나님, 그러니 낙망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불렀던 찬양,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찬양팀들은 새로 듣는 노래인 줄 알더라고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힘을 다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막바지에,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 여러분과 장막을 치시는 임재의 순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낙망하지 말라.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도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알을 깨고 나오겠습니다. 갇혀있는 내 자아와 내면과 감정에서 뚫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를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낭망의 자리에, 불안의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재가 있다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안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낭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자기 감정과 자기 내면 목소리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파장하여 주옵소서. 요새처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아 내가 어찌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감화 감동과 교통과 위로하심이 주님 지옥과 같은 고난과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